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므로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에게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걷지 못했던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 이런 말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또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학 잘 지내고 계시죠? 어느덧 2015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맞이할 2016년 한 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갖는 중요성은 죄인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구원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이 제자들을 역사하고 제자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가게 되죠. 그것은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언어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3,000명이 넘었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드디어 이제 세상 최초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즉 세상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이제 2장 내용이었죠.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재산을 나누어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살피면서 세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근거로 과연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 모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비록 그 당시 교회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 동일하다면 오늘날에도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삶은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연습함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새로운 경험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시기에 이미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전의 기적 경험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온 이후에 나타난 기적이었는데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함은 나타난 기적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바뀌어진 제자들의 가치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속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들이 비록 예수는 쫓아다녔지만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물질과 권력 그리고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 이후 제자들에게 그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관은 세상의 금과 은이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는 실제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부볼밖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 앞에 그들이 얘기하죠. 네가 구한 동전, 즉 금과 은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당하게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현상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성령을 경험했다면 제일 먼저 자기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가치관이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경험해도 그러나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진짜를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는 분명하거든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점점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장에 기록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당신들은 마치 내가 돌을 쌓거나 내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결코 기독교는 수행이나 고행 혹은 개인의 경건한 연습이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자기의 경건, 연습, 훈련,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하는 어떤 신을 움직여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특징은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통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4장 내용은 베드로의 그 두 번째 설교 때문에 한 번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정작 당당하게 설교를 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결과 세상 가치로 만족할 만한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분명한 특징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도 세상의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믿음의 결과들이 세상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과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조금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었지만 다 같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4장 5절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밤에 잡아둔 유대 종교자들이 날이 밝자 누가 너희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가르치라고 권한을 주었느냐 하고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잡았으니까 신문을 하는 것이 뭐 당연하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가진 율법사나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 와서 하니까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권리를 줬느냐 하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정황상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신문하는 사람들의 그 신분입니다. 신분.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쉐퍼드라이프 배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런데 또 한 사람 대제사장 안나스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죠. 또 한 사람의 대제사장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직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구도가 그려지죠. 이제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무를 딱 마치자 자기 임무를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사위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가족끼리 다,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가족끼리 다 해, 그 다음에 치읓, 다 말씀드려요? 가족끼리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구일까? 사실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딱 여기에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고대 그 역사학자들의 그 말에 따르면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대제사장을 하거든요. 사위가 한번 해먹고 자기가 다 마치니까 그 다음에 자의 말대로라면 누구한테 바톤을 또 인계인 거예요? 자기의 처남한테, 그죠? 처남한테 또 인계해서 계속 자기 집안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장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주로 대제사장의 문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대제사장 문중에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그 4장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들이 누구죠?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은 다 아는 직분이고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 직업적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성전을 지키는 수문장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성전 맡은 자고,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의 어떤 직업, 이것들 다 성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성전 맡은 자이고, 어쨌든 성전에서 하는, 되어지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그 가문이에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라고요. 그 당시 사회 요직을 독점했던 기득권층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만 들어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부 신분을 보면 종교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종교적인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넘겼을까요? 전부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발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갖고 대제사장의 문중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 문중에서는 그날 아침에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새서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밤에 다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얼마나 관심사였으면 이렇게 몰려들었을 것. 왜 그랬을까요? 왜? 물론 신앙의 측면만 생각하면 4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가르친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에 비슷한 그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그것만이 원인이었을까요? 그것만이? 만약 그것만이 원인이었다면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어야 되죠. 그죠? 그것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부활에 대해서 따져 물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입증할 수 있느냐? 네가 봤느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것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이 뭐예요?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뭐를 주었느냐? 권한을 주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럼 이들의 관심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권한이죠. 권한. 권세였어요. 권세. 예. 모두 외적으로는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지만 결코 종교적인 마음을 동원해서 추구한 것은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기득권과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종교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신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 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선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 말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가 갖는 결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신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자기들 위하여 어느 신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존심 구기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진짜를 경험한 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버긴에게 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셨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고친 이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다. 당신들은 예수를 인간 사회에 없어져야 할 가치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는 결코 설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심전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50여일 전에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수모를 겪었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보고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몇 주 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고 가치였지만 그들이 성령을 통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머리를 비워두고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뇌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게 하고 겁이 없어져서 막 스스로 말하게 하고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내 입이 막 움직여서 좋은 말만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강제적으로 평안케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막 하거든요. 물론 성도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이 때로는 내 능력과 내 사고와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몇 번 확인해 드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대신 역사를 하는데 그가 와서 하실 일은 즉 성령이 할 일은 예수님 당신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깨닫게 한다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기준인데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즉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과 입을 강제로 움직여서 그런 변화를 나타나게 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생각과 판단을 도우시거든요. 생각할 때 깨닫게 하시고 판단할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관심을 갖고 오늘 남은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뢰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내용인지 보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탄 없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에 놀랐고 그들이 행한 일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기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 근처 촌동네 벳세다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 땅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기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침공해도 제일 먼저 점령한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이었다는 거 아시죠? 세계 역사의 늘 중심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요 동네 사람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변방에 여기가 벳세다라는 동네인데 저 동네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 구름 같은 지역에 어부들이 주로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촌동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주가 나셨다 그렇게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느냐? 뭐 대단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다 그 이유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촌동네고 아무것도 아닌 지역의 사람들로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동네 사람들도 무시하는 동네가 어디냐? 그 벳세다 동네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동네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촌동네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변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유대 종교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한다 그래도 가만히 놔뒀던 이유가 까불어봤자 자기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잘난 것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게 아니거든요. 무지하게 논리적인 말을 하고 그 논리적인 메시지에 또 능력 있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막 5,000명, 3,000명씩 막 돌아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보셨죠? 일단 그들을 자기들 법정 밖으로 나가 대기하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해법은 한 번만 더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본문의 성령의 역사가 성도를 강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 바로 그 힌트가 바로 그 답이 기독교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남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봤죠? 19절서부터 22절까지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으로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성경이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40여 세나 되었더라 하는 이 말을 꼭 집어서 기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 그러면 평생의 삶을 걷지 못하고 산 사람이 치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치료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꼭 집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데 왜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그 해답을, 힌트를 찾아내셨습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그 해답을 이야기하죠. 너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협박한다고 할 때 그 협박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데 누가 너한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지도한테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라고 협박한다면 너는 그 협박자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만 성령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이 경험하고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시켜 놓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답게 사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이라고요. 허구한 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사는 목적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 누가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스르르르 와갖고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돼, 할 일 다 했어. 그 생각도 안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특별히 뭘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는 복잡했지만 그 복잡한 과정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가 다 이뤄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주일의 삶은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시니까. 눈앞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이라는 날을 잘라서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나는 눈에 안 보여도 나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인가 판단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일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갖는 특징 아닙니까?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판단해서 판단으로 끝난다니까요.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 그죠? 5분 더 잘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는 이 반찬을 먹을까 저 반찬을 먹을 것인가 판단을 하잖아요. 요걸 먹고 맛있다고 말할까 아니면 맛없다고 지적질을 할까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하루 종일의 삶이 다 판단 아닙니까? 그 판단할 때 여러분은 그 판단의 기조에 뭐가 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생각하면서 늘 성도답게 반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주권자가 허락이 떨어져야만 나한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결제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내 삶이 가야 되는가? 판단하고 생각하셔야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징이라고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이 조금 있어 보면 알겠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막 복음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판단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늘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물론 때로는 잘못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는 기다려주고 그 실수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망가뜨릴 땐 직접 나서서 막아주신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싸워서 가지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기 또는 여호수아의 모든 과정이 그 싸우는 과정, 싸워서 침범해가는 과정의 기록인데 그 과정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싸움은 그들이 싸웠지만 사실 그들은 싸움만 한 것이고 승패를 누가 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고 있었다고요. 질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들은 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판단 실수한 예도 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던 제일 처음에 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거기서 아주 대박을 터뜨리죠. 그죠? 굉장히 큰 성을 7일 동안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라는 성인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리고성은 여기에 있고 아이성은 요 산 중턱에 있어요. 여기가 물 곁에 있는 지역이라 지금도 보면 종려나무가 엄청 많고 큰 성인데 여기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요 산 중턱에 있는 자그마한 성, 아이성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생각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들이 판단할 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다 나갈 필요 없어. 4천명만 나가면 돼. 이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적가진 거 정도 자기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생각을 빠뜨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가서 싸웠을 때 결과가 어땠죠? 완전히 대박으로 터졌죠. 그냥 엄청 터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르게 생각했죠. 바짝 엎드리고 손 들고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이 성경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지혜는 그 지혜라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가는 것이 성도가 갖는 특징이기 때문에 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기 어딨냐고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것은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갈까 B라는 회사를 갈까 그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의 부부적인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때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사무엘 상하를 아침 예배 때마다 살펴가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 바로 그 판단할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또 권리적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기름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대는 것이 옳지 않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앞에 놓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소래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니까 되게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죠. 침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안 되는 것 같고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면에 무엇을 해나가신다고요? 거기에 손해보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판단인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는 것이 나한테 옳은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복된 일인지 늘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2016년이 됩니다.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삶의 목표라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2016년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것 바라지 마십시오. 작은 것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판단하고 생각할 때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2016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늘 목적하고 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뭘 판단한다 한들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모르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뭘 잘난 척하고 판단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10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의 앞을 내다보고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가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가당치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판단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기에 내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늘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그 결정을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늘 이 기도를 하고 사는 삶이 가장 옳은 사람이고 가장 훌륭하고 멋있고 센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 그러한 복이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옳은 삶을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가치 협박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2016년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러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